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협정에 재가입하거나 미국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협정을 새로 만들기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협상 대상자들에게 공평한 협정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세 정상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재협상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며 미국은 파리협정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미국인들은 당장 파리협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탈퇴까지 3, 4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이 파리협정을 확고부동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그같이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유감이라며 일본은 파리협정 아래 미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 러시아 민간 해커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곧 실시될 독일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관한 물음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러시아 외국자들이 외국 선거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미 대선 과정에 러시아 정부의 개입은 여전히 부인하면서도 민간 차원에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그 같은 공격으로 유럽이나 미국 또는 그 밖에 어느 곳이든 선거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암시하며 해커들은 애국심을 갖고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면 러시아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과 싸우는데 몰두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개막한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위해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내일 행할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언급하며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국제 질서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화하고 각국이 스스로의 안보를 감당할 능력을 지원하며 전쟁을 억제하는 미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북한과 관련한 9개 기관과 개인 3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것으로 북한 군대와 핵,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노동자와 석탄, 광물, 그리고 해외 금융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을 겨냥한 것이라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조선아연공업회사와 조선컴퓨터회사, 송이무역회사, 러시아 석유회사인 IPC, NNK, 프로모르, 네프테, 프로덕트, 아르디스 베어링 등이 올랐고 개인으로는 베이징 고려은행 대표 리성혁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김수광, 러시아인 이고르 미추린이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개 주요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되살려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 대법원에 하급 법원에 의해 금지 처분을 받은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고를 공식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이른바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맡게 됐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대한 마지막 결정은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에서 나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2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과 관련된 기관 9곳, 개인 3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처음으로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포함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오늘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과 종교 교류 차원의 민간단체 대북 접촉 신청 8건을 한꺼번에 승인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평양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동해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4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처음으로 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1일 9개 기관과 3명의 개인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것으로 북한 군대와 핵,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노동자와 석탄, 광물, 그리고 해외 금융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을 겨냥한 것이라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조선아연공업회사와 조선컴퓨터회사, 송이무역회사, 러시아 석유회사인 IPC, NNK 프리모르네프테 프로덕트, 아르디스 베어링 등이 올랐고 개인으로는 베이징 고려은행 대표 리성혁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김수광, 러시아인 이고르 미추린이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대통령 행정명령 137-225에 따라 북한 국무위원회와 인민군, 인민보위부를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식 확인하고 이들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주목되는 점은 러시아 국적자와 러시아 기업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명단에 포함된 점입니다.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러시아인 등이 제재 대상이 된 건 처음입니다. 이 중 모스크바 소재 아르디스 베어링과 이 회사 책임자인 이고르 미추린은 북한의 단군 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또 독립 석유회사라는 이름의 IPC는 북한에 유류를 제공하는 계약에 서명한 뒤 100만 달러어치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운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NK 프리모르네프테 프로덕트는 IPC의 자회사로 이번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북한인이나 북한 기관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과 직접 연계됐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조선컴퓨터회사는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회사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기여했다고 해외자산통제국은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북한의 컴퓨터 운영체계인 붉은별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는 독일과 중국, 시리아, 인도, 중동 등의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또 송이무역회사는 인민군 산하 조직으로 석탄 수출에 관여했고 정찰총국 소속 김수광은 신분을 숨긴 채 유럽 내 유엔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으로 제재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날 조치로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또 미국 기업과 미국인,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이들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31일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개인 11명과 기관 한 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 추가 제재를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을 9차례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추가 제재 대상을 지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해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가져오고 비핵화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미국 등 일각에서 요구했던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추가될지 주목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공식 회의를 개최한다고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가 이를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부에 따르면 회의는 뉴욕 시간으로 2일 오후 열리며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표와 함께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새 결의안에 어떤 조치가 포함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등 일각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나 철광석 등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이 지난 5주 동안 중국과 새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협의를 벌였다며 새 결의안에 제재 대상 개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4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제재를 포함한 추가 중대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달 뒤인 지난달 14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또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는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미 채택된 제재를 재검토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새 제재 결의안 논의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이후 헤일리 대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에게 새 결의안 채택 시점을 놓고 중국과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같은 방식의 대응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백악관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맥메스터 보좌관과 정 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제재, 압박을 병행해 나가면서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회동에 배석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한 두 나라가 이 같은 토대 위에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하면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과 정 실장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두 정상이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등 북한 문제, 그 밖에 세계 현안에 대한 양국 간 파트너십 문제들을 의제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적절한 시점에 정상회담 일정 등에 대해 공동 발표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맥메스터 보좌관은 정 실장에게 미한 관계를 중시하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풀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며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연합뉴스는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미 의전을 통상의 공식 방문이 아닌 최고의 예우를 의미하는 국빈 방문으로 설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과 정 실장은 이날 미한 두 나라가 정상회담 외에 여러 수준에서 고위급 접촉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맥메스터 보좌관에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한 한국 내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맥메스터 실장은 설명해줘서 고맙다며 이해를 표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맥메스터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보좌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 등 중요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위 국방 관계자 등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오늘 싱가포르에서 개막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2일 싱가포르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 동안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미한일 3국 국방장관회담과 미한장관회담, 한일장관회담 등은 개막 이틀째인 3일에 개최됩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회담과 개별 연쇄회담에선 새로운 합의보단 미한일 3국이 추구해온 대북 압박과 제재 방안 등에 대한 평가와 조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먼저 미한 국방장관회담에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한민구 장관은 이번 미한 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미한 간 진행 사항을 평가하고 또 사드 배치가 다른 변경을 가져오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일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부지 공유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고려를 해서 한미 간에 이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1년 이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엔 평균 6개월이 걸린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드체계 운용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끝내야 결국은 사드가 운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드 운용 자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 뭐 한미동맹만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한중관계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좀 전략적인 모호성을 국내적 절차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내 일부에선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 절차를 둘러싼 한국 측 상황은 존중하되 사드를 최대한 조속히 작전 운용한다는 기존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선 또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 문제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은 연쇄회담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고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 안보 회의는 한국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긴밀한 국제 공조엔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어떤 외교 안보 구상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일명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아시아 안보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유럽 지역 국방장관 등 고위 국방 관계자와 민간 안보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반관반민 1.5트랙 성격의 안보 회의체로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국방장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북한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사상 처음으로 동해에서 미 해군의 두 항모 강습함과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12척의 전함이 투입됐는데요.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은 이를 핵추진 칼빈슨 항모 강습단과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이 동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엔 두 항모 강습단에 포함된 구축함과 순양함 등 10척과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탑재 호위함 2척 등 모두 12척이 참가했습니다. 또 미 항모 전투단의 F-18 슈퍼 호넷 전투기들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들도 참가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일본 자위대가 두 항모 강습단과 훈련하는 건 사상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렌테리 미 해군 대변인도 VOA에 이번 훈련이 지역 상황에 관한 대응 목적도 있다고 밝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대응이 훈련의 주요 목표임을 내비쳤습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들은 두 항모 강습단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훈련을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지난해 6월 남중국해 내 중국의 일방적 군사 조치로 위기가 고조되자 필리핀 해상에 항모 레이건함과 존 스테니스함을 동시에 보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에서 두 항모 강습단이 공동 훈련을 하는 건 1990년대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진은 이를 북한이 올해에만 1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두 항모 강습단의 공동 훈련이 동해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 핵추진 잠수함도 함께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항모 강습단이 움직일 땐 일반적으로 잠수함도 함께 움직이지만 미군은 대체로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테리 해군 대변인은 두 항모 강습단이 함께 있는 건 특정한 정치적 혹은 현안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정례적인 순환 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칠함대의 윌리엄 나이트 대변인도 한 지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항모 강습단이 서로 교체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번 훈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과 압박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골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국내 총 생산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호주의 민간단체인 경제평화연구소는 1일 발표한 국제평화지수 2017 보고서에서 북한의 평화지수가 2.967점으로 조사 대상 163개국 가운데 150위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평화지수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갈등, 무력 충돌 등과 관련 있는 23개 지표를 통해 측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50위, 2015년 151위, 2014년 153위 등 이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10년 연속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보고서에서도 정치적 테러와 군비 지출, 군인 수, 핵무기, 수감자 수, 인접국과의 관계 등에서 세계 최악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고도로 군사화된 국가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5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 같은 고도의 군사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국내 총생산 GDP의 32.4%인 9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비중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8개국에서 평화 상태가 나빠진 반면 93개국에서는 평화가 증진돼 2017년 세계 평화지수는 1년 전보다 약간 개선됐습니다. 한국은 조사 대상 163개 가운데 47위로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또 분쟁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798억 달러로 GDP 대비 4.5%를 나타냈습니다. 국가별로는 아이슬란드가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꼽혔고 이어 뉴질랜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덴마크 순이었습니다. 최악의 국가로는 시리아가 꼽혔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남수단, 예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일본은 10위, 중국은 116위, 미국은 114위로 평가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 인도적 지원과 종교 교류 차원의 민간단체 대북 접촉 신청 8건을 한꺼번에 승인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단절됐던 남북 간 민간 교류가 새 정부 들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인도적 지원단체 2건과 종교단체 6건 등 모두 8건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2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승인된 접촉의 사업 목적은 인도적 지원 협의와 순수 종교 교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단체의 접촉 신고는 민간 교류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서 수리하였습니다.
이번에 대북 접촉이 승인된 인도적 지원단체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어린이어깨동무 등 두 곳입니다. 또 종교단체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평화삼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그리고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 등 여섯 곳입니다. 접촉 승인을 받은 단체들은 앞으로 북한 측과 팩스나 전자우편, 제3국에서의 접촉 등의 방식으로 협의를 갖고 사업을 구체화한 뒤 방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민간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문재인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첫 승인 조치로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단절된 남북 교류의 물꼬를 다시 텄습니다. 이어 지난달 31일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대북 접촉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대북 접촉이 승인된 민간단체는 모두 10곳이 돼 북한과의 교류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56개의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곽영주 운영위원장은 이번에 접촉 승인을 받은 8개의 민간단체 가운데 6곳이 회원단체로 한국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그 사이에 미사일 발사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긴 했었는데 다행히도 제재와 대화의 투트랙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과 발맞추어서 이렇게 뭐 민간단체들의 접촉에 대한 수리 부분이 향후 봤을 때 뭔가 좀 더 그 많은 단체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많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거죠.
한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지역본부는 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신청한 대북접촉을 승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지중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남북 공동행사 장소로 평양과 개성을 놓고 남북한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협의를 통해 잘 정리될 것이라며 공동행사를 위해 방북할 경우 남측 대표단 규모는 100여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곽영주 운영위원장은 6.15 공동행사와 관련한 방북 승인 여부는 이후 다른 민간 교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징성이 있다며 북한의 잇단 도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흐름, 한국 내 여론 등을 감안해 한국 정부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당 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목적한 바대로 그런 규모를 유지했으면 좋겠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국민 정서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통일부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민간 교류라도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6.15 남북공동행사를 위한 방북 승인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가 지난 4월 북한 취약계층 76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족으로 표준 배달량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고 WFP는 설명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시케버 대변인은 1일 VOA에 지난 4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임모 등 취약계층 76만 400여 명에게 1,900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한 명당 하루 83g의 식량을 지원한 겁니다. 이는 전달인 3월에 취약계층 68만여 명에게 1,760톤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약 7% 증가했지만 취약계층 한 명이 지원받은 식량만을 보면 다소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64만여 명에게 1,950톤으로 취약계층 한 명당 하루 101g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시케버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이 여전히 자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 4월에도 타가소와 유치원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 수준밖에 식량을 지원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3월에도 자금 부족으로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강화 식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4월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자금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영양 강화 식품 생산에 필요한 비타민 혼합식품의 구입과 운송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타민 혼합식품 부족으로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유치원 어린이 19만여 명에 대한 영양 강화 식품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 정도 분량의 영양 강화 과자는 제공됐다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또 타가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에게는 영양 강화 식품과 영양 과자가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만 제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내년 말까지 대북 영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억 2,87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1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4,200만 달러로 목표액의 32.4% 수준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이라고 하죠. 북한 관영 매체들은 대풍작은 또 하나의 핵폭탄이라면서 모내기에 주민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는 요즘 모내기 전투가 한창입니다. 북한 TV를 보면 주민들이 바지를 걷어올리고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모내기 전투에 떨쳐나선 은천군 안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 지원자들이 모내기를 마지막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모내기가 잘 되려면 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은 현재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한국의 권태진 GSJ 인스튜튜트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입니다.
지난 그 겨울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 말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그 강수량이 평년의 지역에 따라서 50에서 한 70%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를 봐도 6월 뭐 초중순까지 모내기를 못한 지역이 거의 뭐 전체 논면적의 10%는 넘었거든요. 아마 올해도 작년, 재작년 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남한도 가뭄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물에 보아 저수지를 개방해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농민들은 양수기로 논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양수기는 물론 농기계를 가동할 기름마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적들의 극악한 제재 책동으로 말미암아 연휴 사정이 긴장하고 가물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쏘대치기를 앞세워야 한다.
탈북자들은 남북한의 모내기 풍경이 크게 다르다고 말합니다. 남한에서는 보온 모자리를 만들고 트랙터로 쏘레지를 하고 이안기로 모내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두 기계로 작업을 하니 모내기 처리돼도 농과 밭이 조용합니다. 반면 북한의 모내기는 매우 시끄럽습니다. 북한 당국은 5월 중순이 되면 중학생부터 대학생, 군인, 사무원, 노동자 등 수천 수만 명을 동원해 농촌 지원에 나섭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한 달 내내 협동 농장에 머물며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내기 전투를 해야 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청소년을 이렇게 모내기에 동원하는 것은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노동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내기라 하면 북한에서 뭐 아이들, 뭐 대학생들까지 초등학교부터 뭐 대학교까지 아이들이 동원되니까 완전 아동노동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봐야죠.
북한에도 농기계가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선전마을인 평안남도 원화협동농장이나 남포 인근 청산리협동농장 등에서는 이양기로 모내기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촌에서는 농기계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고장 수리가 안 돼 어려움을 겪는다고 북한 농업과학원에 근무하다 1990년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이민복 씨는 말합니다.
뭐 북한 전반 자체가 다 그래요. 뭐 이 기계나 모든 것이 정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고장나고 그다음에 정확지 않고 뭐가 제대로 꽂히지도 않고 상당히 애를 먹어요 그게.
남북한 농사 현장을 모두 겪은 이민복 씨는 같은 모내기라도 남북한 간에는 기술 격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은 거의 모든 모내기 작업을 기계화했는데 북한은 아직 수작업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 냉산 모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모판에다가 씨앗을 뿌려요. 그러니까 씨앗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모내기 할 만큼 한 봄 이상 크면은 그거를 다 손으로 일일이 뜯어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기계에다가 이렇게 옮겨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북한은. 근데 여기는 그 모 이한계 내일 뭐 반 자체가 이미 틀을화 돼가지고 직접 거기다 심었다가 좀 잘하면 그 채가 통짜로 기계에다 갖다 옮겨 가서 맞춰놓으니까 못 뜨는 틈이 안 없는 거예요 여기는.
부족한 비닐 방막도 북한의 모내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모내기를 하려면 4월에 비닐로 보온 못자리를 설치하는데 북한은 비닐 방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료 부족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벼와 강냉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봄, 여름에 질소, 인산, 칼리 같은 비료를 충분히 주요하는데 북한은 비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시 권태진 원장입니다.
연간 그 필요한 그 질소질 비료가 적어도 뭐 25만 톤 정도는 확보돼야지 뭐 한 해 농사가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수입한 게 그 정도고 아마 생산한 양이 아마 그 이상 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은 꽤 많은 비료를 수입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작년보다도 비료 수입량이 훨씬 이제 모자라죠. 아마 내일 확보되고 있는 그 비료만 가지고는 올해 농사 짓는데 충분하지 않지요.
중국 해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는 8만 7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량 감소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12년부터 소출의 일정 비율을 농민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분조제를 도입하는 등 농업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농업 생산성은 아직 한국과 중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농지 1헥타르당 5, 6톤의 쌀을 생산하지만 북한 협동농장의 소출은 3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 통일부 산하 비영리 단체가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통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 문화와 특성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래의 통일을 이끌어나갈 청소년 세대에게 건전한 통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통일부 산하 비영리단체인 통일교육개발연구원입니다. 이 통일교육개발연구원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쉽고 또 재미있는 통일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금강산 가셨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자, 다음 어머니 다녀주시죠.
이곳은 서울 대학로 통일 관련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에 통일교육개발연구원도 자리했습니다. 통일교육개발연구원에서는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통일 전시회를 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 현장에서 그 전시회를 마련하고 또 통일 콩윷놀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통일 전시품을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전교생 대상으로 영상도 보고 체험도 하고 전시품도 보는 이런 찾아가는 통일 전시회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통일교육개발연구원 박병건 본부장의 설명입니다. 박병건 본부장은 남과 북이 분단되기 이전에는 가랑육과 콩육이 있었는데 남북한으로 나뉘어지면서 남한은 긴 가락윷놀이를 그리고 북한은 콩육이 주된 놀이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나눠지기 전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가락육하고 그리고 콩으로 만든 콩육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남북한이 분단이 되면서 남한은 가락육으로 성장하고 북한은 콩육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서로 남북한이 서로 지금 현재 모습은 다르지만은 같은 뿌리라는 의미에서 가장 적절하다 생각해 저희들은 콩육을 학생들 체험 프로그램으로 잡았습니다.
어떡하지? 아우지 들어갔는데.
한 번 더 던져봐. 한 번 더 던져봐. 한 번 더 던져봐. 너를 아우지 보내고 싶진 않아. 아니야, 다시 던져. 높게 던져.
높게, 높게.
유파는 남과 북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콩육은 둥글고 납작한 콩에 표시를 해서 유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도, 개, 걸, 윤, 모라고 부르고 북한은 똥, 개, 걸, 슝, 몽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같지만 또 다르게 성장한 이 윷놀이는 현재 남북한 분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콩육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유판하고 사실 북한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똑같은 유판을 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지도에서 북한에 대한 지명도 알면서 결국은 통일까지 이루어진다는 성취욕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북한 지형으로 만든 유판을 제작을 합니다.
직접 북한의 윷놀이를 체험해본 시민들 남한과 북한의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윷놀이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단순히 윷놀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명이나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의미 있다고도 했습니다.
처음 북한식 윷놀이 봤는데 저희 지금 남한에서 하는 그런 윷놀이보다 막 뒤로 가기도 있고 막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예, 지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북한 지명도 자연스럽게 애들한테 익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평양, 뭐 원산 이런 데 애들이 아주 모르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윷놀이 하면서 우리나라 지형도 알 수 있고.
개, 또 개, 어머.
잡았어. 잡았으니까 한 번 더.
또 단순히 윷놀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명이나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의미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희 통일 윷놀이라고 윷놀이 체험을 했는데 저는 가끔씩 도개 윷 뭐를 집에서 가끔씩 했었거든요, 명절 때. 근데 북한의 그 윷놀이는 똥개 걸 슛 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기에 같이 온 어린 아이랑 같이 게임을 하면서 재밌게 상품도 받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통일교육개발연구원에서는 아직 분단국으로 휴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 상황상 통일의식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통일교육개발연구원에서는 통일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서 통일의식을 키우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통일교육 전문 월간지가 제작을 해요. 월간지가 제작한 지가 60몇 년도부터 제작을 해가지고 전국 초등학교에다가 공급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 월간지를 보면서 통일교육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찾아간 통일전시회 프로그램을 학교에 직접 찾아가가 전교생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세 번째는 탈북자 강사를 모시고 직접 찾아가가 같은 학년 한 100명씩 이상 대해서 이 탈북자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 그런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개발연구원은 과거 서독의 국민교육이 독일 통일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한반도 통일의 시작은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사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관련한 사업들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 8개층 중에 가장 부족한 게 초등학교 통일교육입니다. 어찌 보면 이 초등학생들이 통일 미래 세대에서 통일 주역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부족한 초등학생에 대한 통일을 저희가 작게나마 저희가 그걸 좀 보충하고자 저희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걔네들의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어젯밤 서울에서는 4대 명산 중에 하나인 수락산에서 불이 나 축구장 5개 정도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취임 한 달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평가하는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네.
미세먼지 상태가 나쁘면 버스나 지하철 요금 받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수락산 하면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명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불이 났네요.
네네. 그 수락산은 인근에 있는 도봉산과 함께 북한산, 관악산 이렇게 서울의 4대 명산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네.
주말이면은 그 수락산 정상을 찾아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경로의 등산로마다 시민들이 줄을 잇기도 하는데요.
예.
지금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이 어젯밤 불로 수락산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새까만 수치로 변했습니다.
네.
불이 난 시각은 어젯밤 9시 즈음이고요. 새벽에 불길을 잡은 뒤에 오늘 오전에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다.
네.
이후에 지금 잔불을 확인하는 비상감시 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많이 건조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날씨에 작은 불씨 하나도 큰 산을 금방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실감하게 하는 산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번 불로 사라진 산림이 39,600제곱미터입니다.
예.
축구장 5개 반 정도 면적입니다. 그 정도의 면적에 빽빽하게 채워져 있던 나무, 각종 생태계, 검은 재로 변한 것인데요. 어두운 밤에 시작된 불이었기 때문에 또 겨울 내내 쌓여있던 낙엽이 그 요즘 건조한 날씨 때문에 아주 바짝 말라 있었고요.
예.
이 불붙은 낙엽이 초속 5m의 바람을 또 타고 정상까지 2시간 만에 번진 겁니다.
네.
시계를 확보할 수 없는 야간이어서 헬기도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천여 명의 소방 인력이 산을 타면서 진화를 했고요. 이 소방 헬기가 투입될 수 있었던 시각에는 또 바람도 잦아들어서 진화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네.
어제의 그 산불 상황,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지켜봤는데요. 평소 즐겨 찾던 수락산이 속수무책으로 불길에 휩싸인 모습,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봤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죠.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수행평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84% 정도 나왔군요.
네네. 취임 4주 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지난달 30일부터 어제 6월 1일까지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84%의 국민이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네.
직무수행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 의견을 미룬 응답도 8%였습니다.
네.
오늘 한국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 초기 지지율 84%,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결과라는 점을 머리끌로 잡았습니다.
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를 해본다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네. 좀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취임 4주차만 봐도 문 대통령이 제일 높고요. 역대 최고 기록을 봐도 문 대통령이 제일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4주차만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그 문 대통령 이전에 가장 높았던 지지율은 1993년에 김영삼 정부에서 나온 71%였습니다.
네.
98년에 김대중 정부에서도 71%의 지지율을 얻었던 적이 있고요. 취임 초기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84% 그 다른 정부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직전에 박근혜 정부는 44%가 가장 높은 수치였고요. 이명박 정부가 52% 취임 4주차의 그 지지율입니다. 노무현 정부도 60%가 나왔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취임 3주 차는 지지율이 88%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수치적으로는 4%가 빠졌지만 지금 국무총리, 외교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 관련해서 인사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지지율 84% 또 다른 의미를 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얻고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그 긍정평가를 한 응답자가 꼽은 문재인 정부의 잘하는 점, 소통과 국민 공감 능력, 그리고 인사 능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소탈함이 좋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이전 정권보다 낫다, 이런 의견을 낸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자세한 내용들이 조사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한국의 홈페이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한국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관련 대책을 내놨군요.
네. 어제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서울형 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에는 자동차 운행을 파격적으로 줄이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달 7월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서울시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곧 재난이다. 그만큼 이 미세먼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 그 재난에 준하는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펼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미세먼지가 나쁨, 그러니까 그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되는 그런 날이 다음 날도 똑같은 수준이라면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대중교통의 운송률을 높여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인 자동차 운행을 파격적으로 줄여보겠다 이런 것이고요.
네.
이런 내용의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폐쇄시키고요.
예.
공공차량 운행도 완전히 금지를 한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자율적으로 승용차 2부제 그리고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누는 2부제를 실시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어떤 편리함이나 경제적인 우선순위보다 시민 건강이 우선이다. 환경적 가치가 우선이다. 이런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의 입장에서 보자면 버스,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을 공짜로 운영을 한다면 이게 금전적인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버스나 지하철 회사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의 예산으로 보전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동 인구를 추정해서 보면 하루 필요한 대중교통 요금이 35억 원, 미화로 한 312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 올해 경우를 보니까 한 7번 정도 이런 상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230만 달러 정도의 적지 않은 세금이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정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서울시의 계획대로 참여도가 높다면 이게 뭐 대기질을 어느 정도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반응이 엇갈립니다. 도로에 자동차가 줄어들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이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요.
예.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이 승용차 2부제 참여율이 얼마나 될까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예.
서울의 대중교통 사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지하철은 지옥철이고 버스는 만 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 승용차를 이용할 때 생기는 그런 편리함이나 쾌적함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 참여할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이 부분은 정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요인들, 뭐 서울시뿐 아니라 중국 등 한반도 밖에서 들어오는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을 투입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네.
한편 서울시에서는 시간 평균 75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계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또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고요. 서울에 있는 6천여 곳의 어린이집, 또 500개소에 이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뉴스 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960년대 초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은 전 세계 25개국 이상이 1970년 말까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위협은 현실화되지 않았고 여기에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의 역할이 컸습니다. NPT 회원국들은 핵물질이 평화적 사용에서 벗어나 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안전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또 이러한 보호장치는 핵물질의 평화적 사용 범위를 더욱 확장시켜줬습니다. 의료를 비롯한 치료용, 농업, 그리고 부족한 수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핵과학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면서 핵 관련 사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NPT를 근간으로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핵 군축 진전과 안정적인 안보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핵 비축량은 역대 최고치의 85%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가 2011년 서명한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 1950년대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도달할 것입니다. 핵무기 확산은 추가 감축을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핵 전쟁 위험을 고조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테러 조직의 핵무기 보유와 같은 핵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비롯해 수백만 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NPT는 북한의 불법 플루토늄과 우라늄 생산,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엘리어크 강 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행은 NPT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